베드로전서 8. 삼일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그 성과.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25절까지는 삼일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그 성과에 관한 말씀입니다. 3절부터 9절까지는 산 소망을 주는 아버지의 거듭나게 하심을 다룹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는 영의 적용하심을 다루고 13절부터 25절까지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다룹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선지자들의 예언과 사도의 가르침을 통한 영의 적용하심을 볼 것입니다. 베드로서의 광대한 범위. 1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영의 적용하심의 첫 번째 수단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었으며 두 번째 수단은 신약의 사도들의 전파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그분의 택한 백성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적용시키는 영에 의해 사용됨을 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베드로서의 범위가 광대함을 봅니다. 더욱이 이 범위 안에 포함된 모든 내용들은 풍성하고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비록 베드로는 바울과 비교할 때 많지 않은 8장을 썼지만 그는 신성한 풍성을 이 장들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아마 헬라어를 구사하는 베드로의 재능은 바울과 비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베드로의 담대함에 경탄합니다. 베드로는 문법이나 언어나 작문을 상관하지 않고 그의 서신에서 신성한 풍성을 표현하기 위한 길을 찾았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1장 10절부터 11절까지를 읽을 때 우리는 이 구절들이 그리 깊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절들을 또다시 읽고 기도로 읽음으로써 그것들의 깊이를 만질수록 우리는 여기에 베드로의 말이 매우 심오함을 깨달을 것입니다. 베드로서의 깊이에 대해 한 가지 예를 들면 예언자들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때를 상고했다고 말한 11절입니다.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함. 베드로전서 1장 10절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신약의 구원에 관한 그의 가르침을 확증하기 위하여 구약의 선지자들을 사용합니다. 주 예수님도 똑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10절에서 베드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했던 선지자들을 지적합니다. 이 구절에 있는 은혜는 구원과 동의어입니다. 1장 13절에 있는 은혜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은혜가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이 은혜는 아들 안에 계신 우리의 누림이신 하나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이 세 번이나 언급한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부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부활 안에서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모셔와서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도록 생명 주는 영이 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우리에게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시는 삼일 하나님입니다. 선지자들의 상고. 계속하여 1장 11절에서 베드로는 선지자들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들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했다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의 상고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영의 미리 적용함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들 속에 계신 영이 그분의 고난과 영광들을 통한 그리스도의 놀라운 성취의 시와 때를 지시하심을 상고했습니다. 결국 그 놀라운 일들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고 신약에 믿는 이들에게 주어졌음이 계시되었습니다. 어떠한 때? 11절에서 베드로는 선지자들이 어느 시를 상고했을 뿐 아니라 어떠한 때를 상고했다고 말합니다. 어느 시는 이해하기 쉬우나 베드로가 말한 어떠한 때는 무슨 뜻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생소한 표현입니다. 때도 어떠한 때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표현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며 어떠한 때가 무슨 의미인지 의아해할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을 어떤 종류로 대치하여 어떤 종류의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화 중에 우리는 가끔 어떤 종류의 때를 가리키거나 혹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종류의 시간을 보내는지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에게 오늘 당신의 아버지와 어떤 종류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아버지와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까? 당신은 행복한 시간을 즐겼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어떤 종류의 혹은 어떠한 때는 특정한 계절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름은 더운 때인 반면에 겨울은 추운 때입니다. 이건 뜻은 어떠한 때라는 베드로의 표현을 이해하도록 우리를 돕는 예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고난에 관하여 선지자들은 이 일이 어느 시에 일어날 것인가를 상고했을 뿐 아니라 이 일이 어떠한 때, 즉 어떤 종류의 때에 일어날 것인가를 상고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에 있는 많은 구절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를 위해 고난받을 것임을 말합니다. 이 예언에 의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하나님의 위임을 성취하기 위해 임명된 자는 고난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고대의 선지자들은 이것을 알았으며 그들은 언제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것인가를 알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언제 고난을 받을 것인가를 알기 위해 추구하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더욱이 그들은 또한 이 일이 어떠한 때 일어날 것인가를 상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겨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여름이 될 것인가 이런 이유로 1장 11절에서 베드로는 어떠한 때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그의 서신에서 독특하고 심지어 이상한 표현을 쓰는 것이 그의 특징임을 보았습니다. 그는 다만 피라고 말하지 않고 보배로운 피라고 말합니다. 다만 시가 아닌 썩지 않을 시라고 말하며 다만 어느 시를 말할 뿐 아니라 어떠한 때를 말합니다. 11절에 있는 베드로의 말은 허공 중에서 끌어낸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가 말한 것은 그가 구약에서 발견한 것에 근거합니다. 베드로는 확실히 그가 말한 모든 것에 대한 근거와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때에 관한 그의 말은 구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구약을 귀하게 여겼으며 오늘날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확실히 성경을 귀하게 여깁니다. 주의 회복의 한 가지 현저한 특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그것을 읽고 연구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은 수년 동안, 특히 우리가 주의 회복 안에 있어온 동안 부지런하고 진지하게 성경을 대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진지하게 성경을 읽어온 사람들에게 내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약에 있는 어떤 구절이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영광을 받으실 때를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그때를 말하는 구절을 찾기는 쉽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 9장 26절은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끊어져 없어짐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가리킵니다. 다니엘 9장 25절은 7일회와 62일회를 언급합니다. 여기에는 전체 69일회, 483년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린 다음 483년 후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끊어져 없어지며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가 언제 고난받을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69이레가 끝나는 때였습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언제 고난받을 것인가에 관계된 구절들이 있지만 그것이 어떠한 때인가를 말하는 구절은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의 회복력 각주를 쓸 때 나는 11절에 있는 어떠한 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심히 눌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나를 마멸시키는 거대한 바위와 같았습니다. 내가 이 구절을 이해하는 데에는 긴 시간과 많은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는 얕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깊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베드로라는 저자를 낮게 보아서는 안 되며 그가 얕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완성적인 구원. 10절에 있는 구원은 9절에 있는 혼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혼의 구원이라는 구는 완전한 구원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초기의 구원이 아니라 완성적인 구원, 즉 완전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이미 지적했듯이 10절에 있는 구원과 은혜는 동의어입니다. 이것은 여기의 은혜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임을 뜻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담한 대가 없는 호의라고 정의합니다. 이런 설명은 얼마나 얕은 것입니까? 성경에 있는 은혜는 어떤 종류의 대가 없는 호의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은혜는 완전한 구원과 똑같습니다. 선지자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10절에서 베드로는 또한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고 말합니다. 11절에서 그는 선지자들의 상고함에 대해 말합니다. 이 모든 단어들은 추구함을 나타냅니다. 만일 우리가 구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읽는다면 우리는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추구하는 자들이었음을 볼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오늘날의 우리보다 훨씬 더 추구했었다고 믿습니다. 어떤 선지자들은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어떠한 때에 관해 분명히 밝히기를 추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습니다. 11절에 있는 베드로의 말의 전반절을 다시 한번 인용해 봅시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여기에 장문은 서투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표현은 놀랍고 또한 하나님에 의해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표현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그것은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피고 있었을 때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음을 나타냅니다. 당신은 11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구 때문에 괴로워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나에게 이형제님, 형제님은 요한복음 7장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기 전에는 아직 그 영이 계시지 않았다고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기 전에 영은 오직 신성만을 가진 하나님의 영이며 인성의 요소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아직 이 모든 성분으로 조성되지 않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이 형제님, 베드로는 형제님의 가르침과 반대로 말합니다. 그는 심지어 구약시대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들 안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에 관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심지어 나는 이러한 질문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1장 11절에서 베드로는 고대의 선지자들이 추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있었을 때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합당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높이 인정받는 바티칸 사본은 그리스도의 라는 말을 생략합니다. 이 생략은 영에 관한 신약의 계시에 적당합니다. 그러나 권위 있는 다른 사본들에는 그리스도의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약의 계시에서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부활 후의 영을 뜻합니다. 그분의 부활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영은 아직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그분의 믿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적용시키고 나눠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조성된 하나님의 영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의 영의 조성은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조성된 시제적인 것일지라도 그분은 영원한 영이기 때문에 그분의 기능은 영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그 일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이루어졌지만 십자가의 기능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눈에서 볼 때 그리스도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그리스도의 영인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던 선지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시기와 어떠한 때에 관해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그리스도의 라는 구에 관해서는 사본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을 번역함에 있어서 우리는 사본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합당한 사본을 가질 때만이 우리는 번역할 근거를 갖습니다. 바티카누스 사본에는 그리스도의 라는 구가 없지만 다른 사본에는 있습니다. 이 구를 포함한 사본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영의 조성은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의 조성이 시대적인 것임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영원한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의 기능은 영원합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우리는 영의 조성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언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못 박히셨습니까? 역사적인 사실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1900여 년 전에 십자가의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그리스도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성취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1900여 년 전에 못 박히셨습니다. 시간 안에서의 성취에 관한 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은 1900여 년 전에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의 기능과 효능은 영원하며 하나님의 눈에 그리스도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영의 조성도 원칙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사실상의 조성됨은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의 기능은 영원합니다. 우리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 베드로의 다소 어색한 장문은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피고 있었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었음을 보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이와 같이 만일 우리가 추구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말씀을 대한다면 즉시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안에서 또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는 내 체험에서 이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살피고 심지어 탐구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영은 내게 모든 것을 분명히 밝혀주었습니다. 내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로 인해 나는 내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살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